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5월 16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각 시대의 대쟁투 42장 대쟁투의 종막을 읽어보라.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던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을 계속 허락하셔서 자신을 높이는 데서 오는 사악함의 깊이를 우주에 보여주셨다. 사탄이 인류를 속여 하나님과의 전쟁에 가담하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를 완전히 물리치고 타락한 천사들이 서 있던 자리에 인류의 자리를 마련하셨다. 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개적으로 루시퍼의 주장을 반대한다. 루시퍼의 타락 이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더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 이 전쟁의 결말이다.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도록 결코 정하지 않으셨으며 영원한 대가를 치르게 될 비극이지만 모든 것이 끝날 때에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알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이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모든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모든 얼굴에 그들의 왕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신다. 그분은 당신의 수고의 결과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을 보시고 심히 만족해 하신다. 그때 그분께서는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다 같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외치신다.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고자 그런 일을 당하였다. 그때 보좌를 둘러있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1.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모든 결점, 모든 성품의 결함, 모든 잘못된 행동, 모든 잘못된 생각, 모든 잘못된 동기가 완전히 드러난 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보라. 정당하고 공평한 판결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무엇인가? 왜 지금 그리고 심판의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덮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앞서 보았듯이 침례 요한은 밝게 타오르는 등불인 스라베의 역할을 했다. 또 그는 메시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을 예고하는 그리스도의 선구자였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백성은 어떻게 이와 비슷한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82편에 있는 내용을 함께 묵상한 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높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시기에 얼마 남지 않은 이때 더욱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 움직이며 주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82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되니까 한복을 해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한복을 결혼식에 한 번 입는데 대여하지 비싸게 그것을 맞추느냐 이러기도 했고, 또 신랑 될 집이 부산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부산에서 하시겠다고 하고, 또 저는 서울이기 때문에 또 서울까지 올라가야 되고 예천에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산에 계신 제 제자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께서 저에게 놀러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잠깐 들리러 가야 되는데 한복도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분께서 저에게 전화하시기를 내가 잘 아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한복을 맞추도록 했으면 좋겠다. 양쪽에서 뭐 여기서 맞추게 되면 대여하는 값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벗어나지 않도록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시면서 저쪽 어머니에게도 그것을 권했는데 좋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뭐 거기 부산에 그 집사님 댁에 들리기도 해야 됐고, 또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오케이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갔을 때 정말 놀랍게도 이 한복을 만드시는 분께서 서로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고르게 해주셨고, 또 대여하는 가격에 그 옷들을 맞출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색상이나 가격에 대해서도 지나치지 않고 잘 해결해 주셨고, 또한 그날 오일 테라피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일을 바르고 또 먹고 물에 타서 먹고 바르고 또 마사지함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낫는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실제로 또 그런 화장품과 바른 오일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연의 많은 치유제를 허락해 주셨지만 특별히 오일이라는 이 에센셜 약재를 통해서 오늘 여러 질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질병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로 인하여 너무 감사했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묵상할 시편 82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왜 이런 시편의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개입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달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여기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호소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법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보호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회 질서와 규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잘못을 하였을까요? 그들은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일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주변 민족들처럼 되었고 또 불공평과 압제의 본을 따라 살았습니다.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재판관들조차도 자신들만 돌보고 또 뇌물에 매수되고 여기에 따른 적절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압제를 당한 것은 서민들, 즉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82편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은 바로 최고 판결권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재판관들까지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판관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하셔야만 했는가,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는 이 땅의 공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공평이라든지 또 불공평이라든지 이것들 주장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또 개입하셔서 이 나라 이스라엘의 편만한 불공평을 막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기도가 82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82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모든 민족의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하늘 재판정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반면에 여기에 이 일들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들은 이 불공정한 세상의 법정에서 제대로 자신의 입지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약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또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시편의 기도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 다윗은 지금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또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고 위태로운 순간에 놓여 있을 때 그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정말 억울하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시편에서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들을 염려하여 하고 또 억압의 편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사회에서 발언권이 없는 약자들의 소외 계층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행동을 심판하시고 또한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가 오늘 제가 속한 이 공동체 그리고 이 일들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가 사회에 발언권이 없는 약자의 이런 소외 계층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돕는 일에 적극 앞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돌아보지 못했던 많은 아픔과 또 시련을 가진 주님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진정한 빛에 따라 살게 될 때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들을 사용하여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이러한 소외되고 약자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을 돕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필요한 일꾼들과 또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있기 원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가 속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나 되며 또한 선교와 봉사하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들의 주제자가 되시며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개입하시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오른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편의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고 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몸과 마음이 지치고 또 힘이 없어 세상에 감히 이길 엄두조차 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복과 주의 놀라우신 계획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마지막 때를 위하여 준비된 엘리야와 같은 또한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용기를 내어 하나가 되며 또한 기도하며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엘리야와 같은 심령으로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일들이, 이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세상에 골몰하여 우선순위에 바뀌고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억울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의 진리가 높이 들려져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저희들 사용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손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분해 엎드리노니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애청자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 죄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는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죄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죄의 근원은 하늘의 천사당이었던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당이었던 루시퍼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 싶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처럼 우주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루시퍼에 대하여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송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치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우리로다. 성경은 이야기였습니다. 마귀의 결국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마귀의 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마련해주신 에덴 동산으로 죄가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먼저 하나님이 그토록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천사를 통하여 자세히 알려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의 남편도 먹게 함으로 아담도 먹게 함으로 드디어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영원한 영생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에덴 동산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결혼이라는 신성한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안식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만물의 영장의 특권도 영원한 영생도 거기다가 그들의 사랑스러운 신호의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눌렀던 영광스러운 옷도 없어지고 이제는 흉측한 가죽옷을 걸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 때문에 양이 잡혀 죽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습니다. 에덴 동산 밖의 환경은 두 부부를 매우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예언의 신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쪽에 범죄한 후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에덴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죄 없고 즐거운 집에 계속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열렬히 간청하였다. 그들은 행복스러운 거처를 소유할 모든 권리를 상실했음을 자백하고 앞으로는 하나님께 엄격히 순종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었고 그들이 악을 저항할 그들의 힘을 감소시켰으며 사탄이 그들에게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말씀을 들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신혼의 보금자리인 에덴 동산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에덴 동산은 더 이상 거처할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겸비하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으로 그들은 아름다운 집에 작별을 고하고 죄의 저주가 내린 땅에 살기 위하여 나아갔다. 일찍이 그렇게 온화하고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던 대기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극단적인 더위와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라고 가죽옷을 마련해 주셨다. 시드는 꽃과 떨어지는 잎 가운데에서 최초의 쇠퇴의 징조를 목격하고 아담과 그의 반려자는 오늘날 사람들이 죽은 자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보다 더 깊이 슬퍼하였다. 연약하고 우아한 꽃들의 죽음은 참으로 슬픔의 한 원인이었다. 그러나 미끈한 나무들이 잎들을 떨어뜨릴 때 그 광경은 죽음이 모든 생물의 운명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마음에 생생하게 심어주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즐거운 길들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있었다. 타락한 인류는 오랫동안 그 무주한 시대의 집을 바라보도록 허락되었다.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 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차단당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보았습니다. 시드는 꽃들을 보았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들을 보았습니다. 의심연스럽게 불어대는 차가운 바람을 맞이했습니다. 두려운 눈으로 자신들을 바라보며 곧 달려들 것 같은 사나운 짐승들을 아담과 하와는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죄지은 두 부부를 깊은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부부는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며 오랫동안 에덴 동산의 문 앞에서 서성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부부에게도 희망의 싹이 텄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시작하면서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두 부부의 사랑의 열매로 자녀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에게 모처럼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습니다. 가인, 이름의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다, 소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벨, 이름의 뜻은 허무, 공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아벨의 이름을 허무, 공허라는 뜻으로 지었을까요? 이 이름은 마치 아벨의 장래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형에 의하여 허무하게 죽임을 당할 장래의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얻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랬을 것입니다. 두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라면서 형 가인은 농사짓는 자가 되고 동생 아벨은 양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들은 자라면서 현격하게 성격이 달랐습니다. 먼저 동생 아벨의 성격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기록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71쪽. 아벨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정신을 가졌으며 타락한 인류를 다루시는 창조주의 공의와 자비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속의 소망을 받아들였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신실한 아담의 아들이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애청자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경외한다. 창세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독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오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았습니다. 나무를 올려놓은 다음에 그 나무 위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올려놓았습니다. 눕혔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얻은 귀한 독자입니다. 아내의 나이는 9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20살의 건장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은 120살의 노인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니면 아브라함 자신의 대가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너희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딸랑 아들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독자입니다. 그런데 그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왔고 지금 제단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아들 이삭의 배를 가를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너희 아들 이삭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양을 잡아 번제로 드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큰아들 가인의 성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인은 원망하는 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52쪽, 가인은 아담에게 선언하신 저주와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을 정신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온 지 두 달하고 보름이 지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이라는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이적은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에서 자신들을 그처럼 괴롭히고 못 살게 굴었던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한 모든 신하들, 모든 군사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다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노래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오늘도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마라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물이 너무 더 써서 먹지 못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물을 달게 하여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눈으로 확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떡도 먹었는데 지금은 그 고기와 떡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안식일 취하고는 매일 내려서 그들의 양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민수기 11장에 보면 다시 한번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았습니다. 잠언 19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원망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현명한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는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인처럼 원망하는 정신을 마음속에 품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혼의 신 실물교훈 337쪽에서 보면 한마디의 말이라도 경솔이 하지 말라. 험담과 경솔한 이야기와 참을성 없는 원망과 불순한 암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입술에서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원망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우리들은 원망의 정신보다는 감사하는 정신을 갖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인은 불평하는 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52쪽, 가인은 약속하신 제물 되시는 구주에 관하여 불평과 불신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다. 그는 순종에 관한 계획을 엄격히 쫓아서 어린 양을 구하여 땅의 소산과 함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땅의 소산만을 취했으며 하나님의 요구는 무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담에게 이미 알려주셨다.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신경을 쓰지도 않았다. 가인의 생각은 하나님, 제사만 드리면 되었지 무슨 잔소리가 그렇게 많으십니까? 하나님, 내 농사 내가 힘들게 지어가지고 드리면 감사한 줄이나 아십시오. 한마디로 가인은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제사 지낸 것 자체가 그리 달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리한 대로 그저 자신이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아무것이나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선별된 좋은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중에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이나 가지고 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 행하게 치우칠 것입니다. 악에 빠질 것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평하는 일에 앞장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트렌치라는 감독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렁텅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의 빛을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생일한 외일이 괴로우며 기쁜 일이 없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받은 자 중에도 감사하는 자는 실로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쉽지만 감사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인은 감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일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인과 같은 정신을 버리고 감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인은 하늘의 가르침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 53쪽, 가인은 천사에게 이처럼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뉘우치지 않았다. 자기의 불신에 대하여 자책하고 반성하는 대신에 그는 아직도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편애하신다고 불평하였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가인에게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는지를 매우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사는 가인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린다면 너희의 제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아벨을 편애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 자신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고 동생 아벨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아담은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하와는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두 부부는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처절한 것인지를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비참한 상태의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복된 소망을 주셨으니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이들 56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소망은 겸손한 회개의 생애와 이미 준비된 희생 제물을 믿는 데 있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통하여 다시 그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